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9일 서울에서 만나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을 방문해 미한 안보 협의회를 엽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9일 서울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나온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We're seeing a two-way street. We're seeing the DPRK provide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for pursuing its aggression.
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일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으로 보상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쌍방향 거래를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번 방한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죠.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미국에 머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한 달 새 이스라엘을 세 차례 방문했고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서 이 중동 국가죠. 요르단 그리고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후에 그 일본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외무장관회의 참석한 직후에 서울을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바쁜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주요 일정으로 삼았다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그 군사적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중에 의제도 북한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게 논의가 됐지만 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중동 사태와 관련한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논의된 것입니다.
네. 최근에 뭐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도 집중 논의됐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겠지만 이날 미한 외교장관들이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 문제였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쌍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러 볼 때 미국의 아마 그 정보기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그 폭포탄을 한 100만 발 이상 또 각종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포착한 것은 물론이고 아마 그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기술 또 다른 그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포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도 북러가 밀착하고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 군사협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그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현재 그 동북아 정세에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러시아의 포탄을 이제 한 100만 발 이상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이렇게 되면은 지난 몇 년간 그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것이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러시아가 북한의 그 정찰위성 기술, 또 무슨 잠수함 기술, 전투기, 탱크 이런 것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한반도의 그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그 군사 안보 외교적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한국의 외교 수장 또 미국의 외교수장이 만나서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대응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국제 위상이 이제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문제는 북한 문제보다도 블링컨 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더 큰 비중을 갖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미국이 직면한 문제 등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사실 피로감과 함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 동아시아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이 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했고요.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한국에 의존하고 또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자연스레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블링컨 장관의 박진 외교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됐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이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국의 헌신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라고 국무부가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당장 현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포탄 등 군사 장비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더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인도주의 지원을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했고요.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의 말하자면 군사 장비 등에 대한 군수품 지원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동에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심도가 좀 예전보다는 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전쟁 판도에 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쟁 판도가 좀 바뀌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것은 그 미국 언론의 그 신문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뉴욕 타임즈나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 같은 경우에 일면 머리 기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그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 전쟁이 자주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고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 현재 그 가장 그 애가 탄 사람, 몸이 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 또 나토 국가들을 자주 방문을 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또 무기와 자금을 좀 계속 좀 다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그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이것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중동 사태에 가려서 큰 그 효과가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눈여겨볼 것은 중동 사태로 인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형태로도 좀 마무리되거나 휴전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NBC 방송이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정보관리들을 인용을 해서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뭐 후속 보도가 없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 중동 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전에 어떤 일단락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주목해볼 그런 대목입니다.
네. 최근에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빼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만 통과시켰는데 최근에 이런 변화 기류가 반영된 걸까요?
예, 당연합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피로감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런 그 말하자면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여론까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장기화,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미국과 그 서방국들이 중심이 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쏟아붓고 있는 서방국들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지난 몇 개월 동안 러시아를 겨냥한 반격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이런 와중에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상 경쟁 상대로 유력한 것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끝내겠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게다가 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에서는 하원의장이 상당히 강경파 인물이 임명이 됐고요. 선출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만 포함한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물론 상원에서 이것이 부결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은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좀 얼마를 미국이 지원했나를 살펴봤더니 전쟁이 개시된 후 9월 말까지 750억 달러를 이제 미국이 지원했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미국 내에서도 피로감이 좀 나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 한국의 위상이 이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커졌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한 가지 이제 그 한국의 그 높아진 위상을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무기, 포탄, 군사 장비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을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년 9개월째 진행되면서 현재 그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포탄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역시 그 대포에 놓고 쓰는 포탄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포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 한 17만 발이고 유럽은 전체를 다 합쳐도 한 연간 한 30만 발인데, 한국은 그 미국과 유럽을 그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 그러니까 한 5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좀 수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직접 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단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군사 강국, 무기 강국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사례는 그 우크라이나 인접국이죠. 폴란드가 지난번에 그 러시아의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방위 이것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그 지원을 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폴란드에 대해서 전투기, 탱크, 최신 자주포 이런 것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역시 그것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이 과거와는 다른 상당한 그 무기 강국, 방위산업 강국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국제 정세 관리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큰 나라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가 앞서도 말씀드린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것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재정 부담이 엄청납니다. 앞서서 진행자께서 그동안 700억 달러 수준의 지원이 오간 걸로 그렇게 파악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앞으로도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최대 맹방이라고 할 수 있죠.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터진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의 관심은 사실 이스라엘 사태에 지금 더 크게 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이제 더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화당조차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피로감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의 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고 또 200여 명을 인질로 억류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사망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국제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재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의 문제보다는 미국 내 여론의 어떤 반발이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기류에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 중국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5일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갈등 또 패권 경쟁이 좀 누그러질까요?
미국과 그 중국의 정상회담, 미국 정부가 사실 공식적으로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회담이 열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관측들도 있었고 그만큼 불가측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는데요. 회담 자체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누그러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 자체를 갈등 관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중 관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없지 않고 또 그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당한 출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분명히 확보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되어 온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되는 이 패권 경쟁의 구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협상은 뭐 안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인데 양측 모두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 어젠다가 있을 텐데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미 백악관이 그 10일 그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그 미국의 목표는 건설적인 관계, 미중 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그 인권 문제, 또 남중국해, 또 공정한 경쟁 문제, 또 소통을 재개하는 것 이런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역시 그 미국의 목표는 미중 관계를 그 안정시켜서 중국과 협력해서 지금 상당히 그 복잡한 국제 정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문제 이런 국제 문제에 좀 그 원만하게 좀 대처를 하고 또 하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내년 11월이 미국 그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년 정도 남은 건데요. 미중 관계를 안정시켜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재선에 유리한 그 정치적 입지를 좀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 관측이 많고요. 중국도 나름대로 그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발리 회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중국이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발리회담 당시에 그 정신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중국의 그 체제 변경을 그 미국이 추구하지 않고 또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와 곁들여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그 공급망 문제 이거에 대해서 끊는 이런 것을 그 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강조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당시 그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미중 정상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합의를 했지만 당시에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이 그 타이완을 방문을 해서 미중 관계가 상당히 그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앞에서 이렇게 그 합의를 해놓고 뒤에 와서 행동으로 이런 것을 그 어지럽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미국과 중국의 역시 그 경제 문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같은 그 고급 사양의 반도체 이런 것에 그 수출 금지하고 또 관세 문제도 상당히 그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이런 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관세 문제도 서로 좀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이 여러 그 상당히 그 복잡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여기서 좀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자율주행에 맡겨둘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것은 사실 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에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말하자면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려면 미국의 성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인데요. 일종의 회담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왕이 부장이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작 정상회담이 열린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은 그동안에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사실 미국 정부가 이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 들어서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넷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 분위기 조성에 이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년 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그런 기회로 나타난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2대 강국이고 또 워낙 또 국제 현안이 많아서 이 한반도 정세, 또 북한 문제가 얼마나 논의될 수 있을지도 이제 관심사인데요. 어떤가요? 또 뭐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안을 내놓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방안을 내놓을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그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그 10일 그 전화 브리핑을 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15일 날 그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그 물어봤습니다. 그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되느냐 그랬더니 미국 당국자가 미중 두 정상은 그 북러 밀착과 무기 거래 그리고 북한의 도발 문제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미국은 뭐 얘기할 것이 틀림없고요. 또 과거 그 1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분명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논의할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그 북한 비핵화,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좀 방안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역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도 역시 그 상당히 그 견해가 다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첫째로서는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견해차만 확인하고 아마 그 별다른 합의를 못하고 회담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그 중국에게도 악재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여기로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지렛대로 갖고 있는 중국이 뭔가 어떤 방안을 내놓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느 것이 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 밀착으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 역량이 더 강화되면 지역 불안정이 더 야기되고 중국 정부는 지역 패권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좀 진전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뭐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미중 정상 회담이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그 한중 정상 회담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그런 전언은 전혀 없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이죠. 이 경우에 이제 중국은 총리가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연말 안에 한중일 세 나라 간의 정상회의가 열릴 것인지가 관심사지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거의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을 방문한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알아보죠.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 안보협의 미한 안보협의회를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에 가는 것은 미안 안보협의회 연례적으로 열리는 것인데 한 번은 서울에서 열리고 한 번은 이제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이 그동안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 안보협의회 참석자 가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 관련 사안을 논의하면서 틀림없이 아마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북한은 그 10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이것이 넘어가서 지금 11월에 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한국 국정원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의 그 국방수장들이 만나서 틀림없이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군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 인권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9일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예, 사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에 어떤 처우를 받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전문가들은 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에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리고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이제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교화소로 보내지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한국행을 기도했거나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관리소,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다는 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서 처벌이 더 강화됐다는 지적들이 이제 유엔 보고서 등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강제 북송 문제가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강제 송환된 피해자도 그렇겠습니다만 가족들이 가장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 그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이제 강제 북송을 했는데요. 역시 그 북송된 본인들은 이제 그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소식이 일제 끊어졌고요.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그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인데요. 본인들의 그 친인척이 그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와서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됐다가 다시 북한으로 그 송환이 돼서 상당히 그 고문과 뭐 이런 박해 이런 것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애가 타다 이런 것이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일부 그 친인척 가족들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뉴욕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그 시위를 벌였고 또 유엔 앞에서도 시위를 벌여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국제적인 그 관심을 끌려는 이런 노력을 보였고요.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송환해서는 안 된다. 송환하는 것이 국제적인 그 규범에 어긋난다.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북한 외교관 출신 그 태용호 한국 국회의원과 한국 비대위원들이 이제 닷새 동안 이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서 이제 강제 송환 반대 캠페인도 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신화 국제협력 대사가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V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대사가 강제 송환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그 사실 그 이 탈북민 강제 송환을 하는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것이고요. 예, 중국 정부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다루지 않고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떤 목적에서 불법으로 사실 월경한 그런 인력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북한에서의 말하자면 탄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신화 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신화 대사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그 대체로 중국 정부를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이나 인권이사회나 또 총회에서 이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아울러서 이 북한이 유엔 난민협약이라든지 또 난민의정서 중국이 이제 서명하고 여기에 이제 가입하고 있는 그런 국제 조약 아닙니까? 이것들을 이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방안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소식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소식의 배경과 전망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서원규 기자, 진행의 저 김영걸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세계적 명성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입니다. 진아영 교수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가 되는데요.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가로 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아영 교수 만나보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VOA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메릴랜드의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의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있는 진아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교수에도 작가로 활동하시고 또 강연도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 또 한국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네. 제가 소아정신과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GP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책이 네 번째 책이 원래 나왔고 제가 한국의 육아와 교육 문화가 조금 더 건강하게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또 한국의 정신건강 전체를 좀 증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닥터지하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정신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옆에 놓인 책이 있는데 Core Mind라고 써있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 거죠?
Yeah, 네. Core Mind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Core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있고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사실 특히 또 한국 사회에 뭐 다른 사회도 다 그렇지만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점, 불안하게 하는 점, 마음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안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래 되게 기본이 되는 이것만 알면 그런 마음 고생하는 것들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아,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정신과 의사가 되신 건가요?
So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사람의 정신과 생각 그리고 마음 이만큼 흥미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 움직임이나 이런 건 보이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수술로 뭐 혹을 떼줄 수 있고 뭐 다친 걸 부서진 걸 이어줄 수 있고 그렇긴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에 힘든 거를 이제 도와준 사람, 고쳐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정신과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전 가톨릭 대학교를 마치시고 유학길에 오르셨잖아요.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예과 1학년 때 미국에 이제 학교에서 보조해줘서 40일 동안 있다가 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세인트 루이스 유니버시티에서 청강하고 뭐 영어도 배우고 생물학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진짜 결정적으로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가 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정신과 이제 레지던트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한국에서요?
네네, 한국에서요. 그러고 나서 어린 생각에 아 그때 가봤던 옛날에 가봤던 그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올 때는 1년만 있다가 다시 가서 그 레지던트에 다시 들어가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미국에 남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쳐봐야지 미국에서 하면서 쳤는데 그 성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상위 3% 정도 나왔어요. 이제 1차, 2차, 3차 이게 쭉 계속 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딱 받자마자 그냥 여기서 레지던트를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떨어졌잖아요. 진아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명문 의대들을 거쳤는데요. 2001년도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 또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는 2003년에 가셨다가 2008년에 존스 홉킨스로 오셨는데 20여 년의 긴 여정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보스턴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대구 사람이거든요. 엄청 춥잖아요. 보스턴 안 가고 싶었어. 같이 레지던트 떨어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기어이 보스턴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친구한테 말려가지고 보스턴에 간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려고 제가 여러 군데 썼어요. 근데 하버드 영상연구소에서만 답이 왔어요.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왜 그거 연구하고 싶냐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시는데 제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 되게 영어도 안 되는데 나는 이 조현병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질환들은 다 막 가족에게 위로받고 근데 조현병은 다 조용히 여기 어디 숨겨놓으려고 하고만 하지 않냐. 그런 질환을 우리 의사들이 연구해야 된다. 이제 내가 막 이런 얘기.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 외국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진심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훈련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아니라 남쪽으로 오셔서 하셨네요.
제가 보스턴이 너무 추워서 못 있겠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보스턴이 너무 추워서 겨울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노스캐롤라이나 간 거예요. 5년을 거기서 수련 잘 받고 존스 홉킨스에 오니까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이라고 있더라고요.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은 데인데 그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이들 노는 모습에 운동장,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너무 좋고 막 그냥 거기 가니까 되게 아 여기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킨스의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이 되게 막 소름 싹 전율이 싹 그럴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젊은 의사로서.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내가 찾던 그 마음의 울림이 여기구나 해서 제가 이제 하킨스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하버드에서 연구하게 되고 이제 UNC에서 트레이닝하고 하킨스에서 faculty로 이제 오게 그렇게 됐어요.
교수 임용이 되시기 전까지 어떤 게 가장 큰 도전이었을까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It's really 뭐니 해도 영어가 연구는 할 수 있었어요. 발표 정도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인턴 레지던트 들어갔거든요. UNC에서. 그때는 진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는 좀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환자가 제가 약 써야 되고 처방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니까 환자들이 잘못 치료하면 어때? 막 이런 이제 두려움과 막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서 우는 거예요. 선배한테 상담을 요청했어. 그랬는데 그 선배가 네가 아주 그렇게 엉망진창인 건 아니다.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만 더 해봐라. 우리가 잘 보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버틴 거죠.
네, 그런 고비를 넘기셨고 이제는 매우 유능하고 강의도 재밌게 하시기로 소문난 평가가 좋은 교수가 되셨는데요. 그런데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정신병을 보는 그 인식, 그 차이 참 크지 않을까 싶어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라고 그러죠. 낙인. 내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내가 불안증이 있다거나 이걸 이제 일단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을 잘 안 할수록 그 질환이 되게 더 심하고 더 힘들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미국 문화는 어떠냐면 여기서 만약에 자폐증 진단이 나오잖아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도 이 아이는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우리 약점 보완해주고 강한 점을 이렇게 살린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아 그렇구나 아유,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걸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 이런 말을 또 숨기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 아이에게서 뭔가 더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좀 바라요. 시야를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희망적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회적인 그 교류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 더 뒤떨어진 그런 조사는 여러 군데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반기는 부분은 이제 비대면 진료가 많아졌어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직장에서 빼서 애 데리고 거기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화상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아기가 자기 방에서 들으면 돼. 제 입장에서도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애랑 직접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정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도 그렇지만 정신과는 더더욱 조금 더 접근성을 좋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비를 넘길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요. 경맥의 자혈압 및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질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17년에 제가 엄청 갑자기 어느 날 아프게 됐어요. 그냥 몸살이, 몸 근육이 아픈데 계속 뭐 다른 증상이 되더라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되면서 한 6개월을 막 온갖 병원에 다 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일어나 앉아도 얼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넘어갈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돼버리니까 이제 환자를 볼 수가 없지,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건 더 안 되고 결국 일을 장기 병가를 내고 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계속 누워있으면서 생각이 안정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나 보다 하는 찰나 잘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을. 인생이라는 거와 사람의 가치라는 게 내가 뭘 하고 직업이 뭐고 지위가 뭐고 돈을 얼마 벌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아, 내가 낫지 못하고 환자로 계속 있는다고 해도 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
누워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누워서 하는 장만 해가지고 이제 책 글 쓰기 시작해서 그때도 되게 머리가 아파서 이제 잠시 괜찮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살 쓰기 시작한 그게 이제 저의 첫 책 마음이 흐른 대로 책이 그렇게 초고가 그렇게 작성된 거예요.
예, 당시 어머니께서 직접 간호하셨다고요. 여러 동영상 또 인터뷰를 봤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실 때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영향을 끼친 인물이 어머니시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제 진짜 조건 없는 사람. 한 번도 나한테 뭘 이걸 더 잘해라, 네가 다 잘해서 너무 좋다더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큰 힘이 되는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세상 모든 아이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랐으면 좋겠고 네가 그 자체로 나의 딸이라는 거 그냥 너라는 사람이라는 걸로 너는 사랑받을만 하고 진짜 절대적인 존재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자, 전문 분야 관련해서 현재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제가 레지던트 티칭하고 수련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대중을 티칭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아프면서 그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책 쓰기 시작하고 유튜브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중분들이 요만큼 조금만 더 알고 터득을 하면 훨씬 마음 고생이 덜하고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더 잘 알려줄 수 있잖아요. 지루하지 않고 제가 꿈꾸는 것도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길과 방법이 있으면 우리 사회에 뒤쳐져 있는 정신건강 그 지표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끝으로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이 좀 진리가 아닌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외모도 더 나아야 되고 학벌도 더 나아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너 그래야 겨우 사랑받게 되는 그게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The truth는 그냥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게 사실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메시지를 빼고 진실의 메시지를 넣고 그러면은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그 자유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시선.
네, 진아영 교수는 여전히 난치병과 싸우고 있지만 호흡과 명상을 통해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완화하고 있다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강연 활동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리고 강단에 서서 오래전 자신을 닮은 학생들에게 진실과 지식을 전하는 열정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행시 진아영 교수와의 대담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 남을 마음대로 부리다, 남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Talk to your boss.
He's not the only person who walks all over me.
Who else?
I'm not always going to be here at your beck and call.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you always get your way.
Are you talking about your boss or me?
I don't know. I'm sorry. I guess I'm stressed out.
오늘 대화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다.
Walk all over somebody.
그리고
Be at someone's beck and call.
누구의 마음대로 하다.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먼저 walk all over somebody. 누군가를 밟고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겠죠.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내 보스는 나를 함부로 대해요. 보스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세요.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그 사람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He's not the only person who walks all over me.
Walk all over somebody.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표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Be at someone's beck and call.
누구의 마음대로 하다. 이런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always going to be here at your beck and call.
나는 항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에 오지 않을 겁니다.
I'm not at your beck and call.
Back and call.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가는 이런 뜻입니다.
I'm not at your beck and call.
나는 당신이 부른다고 항상 가진 않습니다.
My boss expects his employees to be at his beck and call day and night.
내 보스는 직원들을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응답할 것을 기대합니다.
Don't expect to have me always at your beck and call.
당신이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항상 달려갈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My boss expects his employees to be at his beck and call.
내 상사는 직원들을 마음대로 조정하길 바랍니다.
Be at someone's beck and call.
누구의 마음대로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당신은 항상 당신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표현도 나왔죠.
You always get your way.
Get one's way. Have one's way. 누구 마음대로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You always get your way.
당신은 항상 당신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Don't walk all over me.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is walking all over me.
Talk to your boss.
He's not the only person who walks all over me.
Who else?
I'm not always going to be here at your beck and call.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you always get your way.
Are you talking about your boss or me?
Oh, I don't know. I'm sorry. I guess I'm stressed ou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walk all over me.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I'm not at your beck and call.
나는 당신이 부른다고 항상 가진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 쥐락펴락하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